새해 첫 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소망적인 소식을 듣기보다는 국내외의 우울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점점 좋지 못하게 된다거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북한이 연일 지독한 욕설과 미사일 발사 등 우리를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거나 모두가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치지 않는 전쟁의 소식을 듣는 것도 마음에 큰 고통으로 남습니다. 또 세계 정세가 우리에게 크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양안 관계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이 우리에게도 근심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을 하는 젊은이들의 인생 출발이 첫 순간부터 산적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는 이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회 전반이 매우 침체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럴수록 더 다부진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정의하는 표현 중에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희망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노력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루살이처럼 살거나 내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흔히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역시 세상이 혼란하고 역사가 소용돌이친 어려운 시대에 관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도전정신과 강한 의지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에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깊이 상처받았고 역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악의 무리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세상을 뒤집어지게 만들어도 어디에도 신앙과 양심을 따르는 저항의 몸짓 하나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침노하는 자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으로 즉위되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 말기에 왕정제도를 출범시키고 초대왕으로 사울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금방 그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는 성실하게 국정을 돌보지 않고 젊은 정치인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 시도하는 일에 시간과 국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결국 허약해진 나라를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쫓기던 사울의 군대는 요단강 인근 길보아산에서 패배했고 왕과 왕자들도 모두 전사했습니다. 나라의 지도부가 괴멸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추대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 국가 위기를 수습하고 열두 지파를 결속시키고 위대한 유대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큰 책임을 맡았던 그가 어떻게 역사의 창조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본문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포용의 정책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미 전사한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사무엘라 2장 8절 9절 말씀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벤야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투항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분열을 극복하고 열두 지파 전체를 규합시키는 통일왕국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화해와 포용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최측근이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다윗의 신복 요압이 죽었을 때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적장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그도 상례를 따르면서 소리 높여 울고 영웅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암살당하자 다윗은 범인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을 애도하며 왕에 준하는 예식으로 장례했습니다. 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장애인이 되어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로 이런 방법이 사울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됐습니다. 드디어 열두 지파 대표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왕국에 합류할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다 한 골육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에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그늘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열두 지파 전체가 한 나라로 통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7년 6개월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끝없이 무력 진압의 유혹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유화 정책을 실천하고 그들이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며 평화를 향한 그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시도할 때 오히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전쟁과 살인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두 지파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새로운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무력의 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고락을 같이 해온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천년이 가까웠습니다. 천년 역사에서 서로 이해가 나누어진 것은 20년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의 갈등 때문에 천년 역사를 외면해서도 안 되었고 20년 역사 때문에 미래 전체를 파국으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조화와 연대의 정신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했습니다. 상호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지난 갈등의 시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또는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차별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강력한 나라로 새 출발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근원은 주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전쟁과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또 자신이 악한 영들의 농간에 농락당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형제 자매들을 투쟁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는 반드시 사랑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희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형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애절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거의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누구의 후손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포용과 연대와 협력의 원칙이 다윗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근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협력과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심으로 희망의 내일을 창조하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끝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지나간 30년 다윗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수백인 인생보다 사건도 많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 그는 본의 아니게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당 못할 시련이 수없이 찾아왔고 그 후에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왕으로 기름 붓는 예식만 세 번을 거행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탁되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무엘라 2장 4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그를 찾아와서 왕으로 초대하여 유대의 왕으로 삼고 기름 붓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세 번씩이나 거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실질적인 열두 지파 모두를 관장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큰 고비 넘었으니 한숨 돌리고 좀 쉬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이렇게 긴급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왕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나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했습니다. 그는 쉴 틈도 없이 측근들과 함께 국가의 최대 숙제인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 성으로 부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주도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에 미정복 상태로 남겨진 곳이었고 그 후에 300여 년 동안 여부스 족속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우선 이 지역이 난공불락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서남 산민의 절벽과 계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쪽 길목만 막으면 진입이 불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을 시도할 때 여부스 사람들은 아무리 다윗이 온다고 해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며 장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을 장악한 여부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도전했지만 정복에 실패하여 다윗 시대까지 미전도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 있을 만큼 여부서는 강력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수백 년간 포기한 지역이었고 누구도 정복을 시도하거나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벽 위에 물 깃는 곳을 기어 올라가는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이 정복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도전했고 승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복과 수도 이전은 다윗의 왕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이 정복은 단번에 다윗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포기하고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역사를 눈물로 장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은 정복되고 역사는 발전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정신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수많은 장벽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듯이 극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람이 길을 막아놓기도 하고 환경이 시련을 주기도 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우리 앞에 격랑이 되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들에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어가듯이 이 장애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큰 산맥을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될 고비가 다가옵니다. 넘어야 될 산은 선택의 여지 없이 넘어가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절벽을 기어올라 점령을 시도합니다. 그런 정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린 어려움 앞에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고 논리를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꿈꾸고 도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는 심정으로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담을 넘는 다윗처럼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할 일도 많았습니다.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필요한 건축 사업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성의 건축을 시도했다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을 위한 불가피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의 세력이 강성해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주변국들의 견제와 도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하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6장 1절 말씀 이하에서는 다윗이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또 시도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끝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이 결코 잊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나 그 나라의 명예를 높이신 모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가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에 묻혀서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노심초사하고 몸을 돌본 정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그 결과가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왕이 열심히 일하는데 백성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모든 노동들이 그 모든 수고가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근본을 명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자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 모든 것이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건축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행정도 수도 이전도 모두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 점을 유념했습니다. 이것이 그 통치의 근본이었고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정치인도 경제인 문화예술인들도 모두 기억해야 될 원리가 백성을 위해서라는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의 존재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가 따라와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이기심에 몰두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보가 가능하고 미래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살아야지 내일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근본에 충실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인생 목적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이 근본 정신을 일생 견고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감동적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과 모든 통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내일을 창조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 근본 일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전진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간 우리 앞에 상상 못할 어려운 도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실망스러운 일도, 공포에 전율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미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줄로 아는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끝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중심의 삶을 영위해 나가셔서 마침내 한 해를 새로운 희망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강성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